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2차 협의를 가졌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한국통일부가 19일에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제의에 북측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이 호응해 옴에 따라 양측이 18일 최저임금에 대한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나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리위와 총국 간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북한이 제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해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 7일에 1차 접촉에서도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은 오늘 20일입니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유럽으로 가는 배에 올랐던 난민 700명이 리비아 해안에서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당국자들은 19일 최소한 28명을 구조하고 시신 2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 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들 난민을 실은 배는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자 섬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전복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선이 다가오자 난민들이 배 한쪽으로 몰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난민선 전복 사고의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 기독교도 30명을 살해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IL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는 해변에서 한 무리의 인질이 참수당하는 모습과 함께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무리의 인질이 총살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집단 살해 장면은 ISIL이 기독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비이슬람 신자들을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설명하는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실렸습니다. ISIL은 지난 2월에도 이집트 기독교도들을 집단 참수하는 장면을 담은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법무부는 FBI 법의학 검사실의 거의 모든 직원이 20년 넘게 잘못된 증언을 했다고 공식 인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요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9일 전미 형사재판 변호사협회 NACDL과 민간단체 무죄 프로젝트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FBI 모발 현미경 분석팀 소속 검사관 28명 가운데 26명이 2000년도 이전에 거의 20년에 걸쳐서 검찰 측에 유리하게 검사 결과를 과장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NACDL과 무죄 프로젝트는 268개 재판을 재검토한 결과 그 가운데 95% 이상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토한 사건의 피고들 가운데 32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14명은 이미 처형되거나 교도소에 복역 중에 숨졌다고 두 단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FBI 검사관들이 모발 분석 검사를 과장해서 증언했다고 해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FBI와 법무부는 성명에서 해당 사건의 피고들에게 이 같은 착오 사실을 알릴 것이며 모든 경우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는 19일 미국 정부가 이란 핵 위협이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한 이란군에게 방어 대비 태세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6일 마틴 댐시 미합참의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군사적인 선택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19일은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의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95년 4월 19일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청사 밖에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폭탄이 폭발해 168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뉴스 부지영입니다.
곧이어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걷고 싶은 날, 그냥 걷고 싶은 날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을 마음껏 생각하기 위해서죠. 날씨가 좀 풀리니까 걷고 싶어지잖아요. 걷다 보니까 그리운 사람들 얼굴이 지나가네요. 이럴 땐 더 걸어봅니다. 그리고 추억에 빠져보는 거죠. 라디오 무대 첫 곡 드립니다. 린이 부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사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마음이 변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난 정말 몰랐었네 엄마 너 하나만은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세월 가버렸다고 이제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와, 나 알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Yeah.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Yeah. 그리움만 쌓이네.
라디오 무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성 지수를 살짝 올려드리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음악 방송입니다. 가요로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그리움에 대해서 잠깐 운을 띄워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난 그대가 그립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 보고 있는데도 그리워할까요? 간혹 이렇게 정말 절절히 사랑하는 그런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세상에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요즘 워낙에 세상이 각박해지고 또 사랑이란 진정한 의미가 좀 퇴색해가는 세상이라 정말 순수하게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에게 충실한 어떤 부부관계나 그런 인연이 있을 때 참 감동을 받습니다. 미국의 90대 노 부부가 68년 동안 해로한 뒤에 같은 날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플로이드 하드윅이라는 할아버지와 또 바이올렛이라는 예쁜 이름의 할머니였는데요. 사망 당시 나이가 90세와 89세였습니다. 이 부부는요,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는데요. 남편이 먼저 숨지고 5시간이 지나고서 아내가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두 부부는요, 지난 1947년 8월에 결혼한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목화를 재배하고 칠면조들을 키우면서 살았는데요. 결혼 당시 사진을 보니까 영화배우만큼 정말 예쁘고 곱더군요. 이 두 부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남편이었던 플로이드가 해군 복무 중에 휴가를 얻어서 잠시 집에 와 있는 동안 한 파티장에서 바이올렛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플로이드는 군에 복귀하고서 매일같이 바이올렛에게 연애 편지를 띄웠고요. 플로이드가 전역한 뒤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두 부부는요, 지난 1월에 갑자기 노환과 또 신장염 등이 겹쳤는데 아예 침실에 간병 침대를 붙인 채 지내왔다는군요. 두 부부의 딸은 부모님이 평생 서로에게 헌신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같은 날 돌아가셨겠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두 부모를 동시에 떠나보냈지만은요, 왠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더 좋은 세상으로 떠나셨을 거란 마음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노래 더 듣겠습니다. 김종국이 부릅니다. 편지. 계속해서 권진원이 부릅니다. 진심.
입술은 인색해 사랑한단 말도 지금껏 아꼈나 봐요. 다 죽어 가고 싶은데 두 손이 초라해 자신 없는 마음이 자꾸 자랐나 봐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많이 모자라서 좀 더 가지려고 애쓰는 동안 말이 외로웠을 텐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웃으면 나만 기다린 사람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감히 영원을 약속합니다 세상 어떤 말도 그대 앞에 부족하지만 지워지지 않은 이름 항상 마음만 내세운 보잘 것 없었던 사랑도 분에 넘친다면서 값진 선물이 없어도 칭찬 한마디 앞에도 행복하다며 안기던 사람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감히 영원을 약속합니다 세상 어떤 말
라디오 무대 가요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국의 강원도 횡성의 산골 마을에요. 인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98세 남편, 89세 아내였는데요. 동화 속의 나무꾼처럼 튼튼하던 남편이 어느덧 기력이 약해지고 밤새 기침에 시달리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그 이후에 부인은 집 앞 강가에 앉아서 말없이 강물을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과 수시로 건너오고 건너가는 강이 남편이 자신을 홀로 두고 먼저 건너가게 되는 강이 될 거란 생각에 이르는데요.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화제가 됐었죠. 조그만 강이 흐르는 강원도 횡성의 아담한 마을에 살았던 두 부부. 89세 소녀 감성의 할머니, 98세 로맨티스트 할아버지. 이 두 분은요,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요,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였습니다. 봄에는 꽃을 꺾어서 서로 머리에 꽂아주고요, 여름엔 개울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가을엔 낙엽을 던지면서 장난도 치고요,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는 참 매일이 신혼 같은 백발의 노부부였는데요. 자녀들은 장성해서 다 도시로 떠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던 강아지 꼬마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강아지를 묻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이 점점 약해졌는데요. 이 비가 내리는 마당에 점점 더 잦아지는 할아버지의 기침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친구를 잃고 홀로 남은 강아지를 바라보며 머지않아 다가올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 한국 방송의 한 드라마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다시 구성해서 기록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제목은요, 이 고조선의 시가인 공무도화가 중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제가 그 시가를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니마, 니마, 내 니마, 물을 건너가지 마오. 니마, 니마, 내 니마, 그의 물을 건너시네. 아,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아, 가신 님을 어이할고. 이 본래 공무도 화가의 어원은 이렇다고 해요. 조선시대에 이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손질하고 있을 때 머리가 새하얀 미치광이 사나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끼고 비틀거리면서 강물을 건넜습니다. 이 사내를 뒤쫓아온 아내가 그를 말리려고 했는데요. 때는 늦어서 그 미치광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그의 아내는 남편을 안타깝게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울다 문득 갖고 있던 이 현악기 중에 하나인 공후를 타면서 자신의 심정을 노래로 지었는데 바로 이것이 공무도하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였습니다. 그 소리가 아주 슬펐는데요.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아내도 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뜻밖의 광경을 목격한 이 뱃사공인 광리자고는요.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 여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요. 마디마디 구슬펐던 노래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광리자고의 아내인 여옥은요. 어느새 눈물을 흘리면서 벽에 걸렸던 악기인 공후를 끌어안고 그 노래를 바탕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연주를 들은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옥은 이웃에 사는 여용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줘서 점점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바른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김춘수 시인의 강우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무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가죠. 조수미가 부릅니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어서 슈퍼주니어의 행복 듣겠습니다.
Yeah.
네, 조수미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 노래는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그리스의 한 젊은 독립군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돌아올 기약 없이 카타리나로 떠난 님을 기다리는 여자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음악은 사실 1967년에 그리스 전역에서 연주가 금지됐는데요. 이 작곡자가 군사 재판에 회부돼서 투옥까지 됐고요. 쇼스타코비치, 레너드 번스타인, 해리 벨라폰테 같은 음악들이 발벗고 나서서 구명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그리스의 음악가인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요, 1970년에 석방돼서 파리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애수와 아련한 슬픔이 배어있는 음악인데요. 애잔한 선율로 카타리나로 떠나올 줄 모르는 청년 레지스탕스 여인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매일 기차역으로 나가는 여인의 슬픈 사랑 노래를 그렸습니다. 또 독재에 맞춰 싸우다가 죽은 친구를 슬퍼하며 만든 곡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라디오 무대 가요편 듣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의 대학가 화장실에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저도 이 SNS,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이 페이스북을 합니다만 이런 이 SNS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인증 사진이 올라옵니다.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 남들이 봤을 때 와, 맛있겠다. 와, 좋은 데 가서 좋겠다. 와, 좋은 시간을 보내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런 사진에는 부러운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 이른바 혼밥족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려서 호기심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화장실 칸에 홀로 들어가서 변기에, 창틀 위에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놓고 밥을 먹는 모습을 올려놨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음. 대학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점심을 해결하는 게 고역이군요. 다들 함께 먹으러 가는데 혼자 먹자니 남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화장실에서 밥 먹기. 최대한 사람이 없는 건물을 신입생 때부터 탐색해뒀습니다. 일단 도시락을 먹고 난 후 쓰레기는 반드시 가지고 나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앞으로 제 점심 식사를 매번 등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혼밥족들은요, 혼자 먹을 때 남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껴서 결국 몰래 먹으려고 화장실을 택한 거죠. 어찌 보면 처량한 신세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 게시판에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 대학교 4학년 남학생은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랑 같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혼자서 빨리 밥 먹고 그 시간을 최대한 빨리 활용해서 다시 공부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홀로 밥을 먹는 사람이란 뜻의 혼밥족은 요즘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참 취업이 어려운 취업난 속에 멋진 경력을 쌓느라, 이력서에 쓸 멋진 스펙을 쌓느라 친구 사귈 시간도 부족하고 또 친구가 몇 있다고 해도 다들 바빠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밥은 아무리 바빠도 여럿이 먹는 게 맛있죠. 이 때문에 최근 대학의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밥 친구를 구한다는 게시글도 자주 올라옵니다. 밥뿐만 아니라 같이 돌아다닐 친구분을 구합니다. 밥 친구 구해요. 밥 친구 구함. 이런 글인데요. 세상살이가 바쁘지만 이 밥 정이 늘 고픈 바로 이것이 2015년 한국의 학생들의 모습이라는 글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도 종종 혼자서 식사를 하지만 그게 그리 외롭진 않은데요. 외롭지 않은 이유는 고개를 들면 또 둘러보면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한끼 식사는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유희열의 노래인데요. 김동률이 불렀습니다. 너의 바다에 머무네.
철진한 플래카드 덤빈 가게 팔아서 잘 지냈냐고 인사를 건네. 그 여름 눈부신 바다 너라는 추억이 분다.
네, 라디오 무대 가요편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는 한 주 동안 선선하게 푸근하게 바람이 불면 한동안 걸으면서 또 그리운 사람 한번 추억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49회 생일이었던 1938년 4월 20일 오늘 20세기 최고의 기록 영화로 손꼽히는 올림피아가 베를린에서 상영됐습니다. 올림피아는 2년 전 치러진 베를린 올림픽을 담은 기록 영화였습니다. 히틀러는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 독일 민족의 위대함을 선전하기 위해 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올림피아에는 개막식부터 약 2주 동안 펼쳐진 각 나라 선수들의 경기 장면과 영광의 순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가슴에 일장기를 단 한국의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올림피아는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천천히 보여주는 슬로우 모션과 확대해서 보여주는 줌인 등의 영상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 결과 이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피아는 기록 영화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는 동시에 나치의 선전 영화라는 비판 또한 받고 있습니다. 1759년 4월 20일 오늘 바로 그 음악의 거장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685년 독일의 할레에서 태어난 헨델은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헨델은 이후 18살 때 독일 함부르크의 한 오페라 극장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헨델은 그의 첫 오페라 작품인 알미라를 무대에 올려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헨델은 이후 25살 때 하노버로 가서 게오르그 선제후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자신의 오페라가 런던에서 큰 인기를 얻자 헨델은 게오르그 선제후를 떠나 런던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영국 여왕이 갑자기 서거해 게오르그 선제후가 영국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자 헨델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헨델은 게오르그 선제후, 즉 조지 1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수상 음악을 작곡해 그의 앞에서 연주합니다. 이 음악을 들은 조지 1세는 과거 헨델에게 느낀 서운함을 뒤로하고 그를 우대해 주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후 헨델은 1742년 그의 대표작인 메시아를 작곡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헨델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함께 바로크 시대의 대표 음악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반군 ISIL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이라크 니네베주와 모수를 장악한 ISIL의 공세는 멈추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 상황이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반전이 이뤄진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포괄적 통합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통합정부는 이슬람 순위파와 시아파, 쿠르드족 등 모든 이라크 내 모든 사람을 아우르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바디 총리를 비롯한 이라크 지도자들은 중대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예산을 공평하게 분배한 것과 바그다드 정부와 이르빌 지역의 쿠르드족 사이에 원유 협상을 이룬 것, 그리고 ISIL과의 전투에 순위파들이 동원된 점 등입니다. 이라크의 아바디 총리의 요구는 미국이 이라크 지도부를 도와 출신 배경이 아닌 능력에 기반한 정부군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바이든 미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내 4개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무기가 지원되고 미군의 공습 아래 이라크군은 ISIL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만 이라크를 돕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60여 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연합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은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ISIL로 유입되는 해외 전사들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일에 미국은 이라크 내 ISIL을 겨냥해 1,850회, 시리아에서는 1,350회 등 모두 3,200회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앞서 이달에는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군과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순위파 세력도 미국의 공습 지원을 받아 ISIL로부터 티크리티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라크 정부가 ISIL과의 전투 과정에서 이웃 국가인 이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그러나 이라크는 중동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며 이라크의 국가적 자부심과 독립, 주권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아울러 미국은 이라크가 원하는 것, 즉 이라크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가 권력이 모든 이라크 국민에게 있는 통합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원한다면서 궁극적인 성패는 이라크의 손에 달려 있지만 미국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2차 협의를 가졌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한국통일부가 19일에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제의에 북측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이 호응해 옴에 따라서 양측이 18일 최저임금에 대한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나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7일에 1차 접촉에서도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은 오늘 20일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유럽으로 가는 배에 올랐던 난민 700명이 리비아 해안에서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당국자들은 19일 최소한 28명을 구조하고 시신 2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 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들 난민을 실은 배는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전복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선이 다가오자 난민들이 배 한쪽으로 몰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테오 렌지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난민선 전복 사고의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 기독교도 30명을 살해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IL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는 해변에서 한 무리의 인질이 참수당하는 모습과 함께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인질들이 총살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집단 살해 장면은 ISIL이 기독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비이슬람 신자들을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설명하는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실렸습니다. ISIL은 지난 2월에도 이집트 기독교도들을 집단 참수하는 장면을 담은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19일 미국 정부가 이란 핵 위협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한 이란군에게 방어 대비 태세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6일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군사적인 선택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남아공화국 당국은 외국인 혐오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3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루시 기가바 남아공 내무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들을 체포해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더반에서 시작된 살인과 폭력 등 외국인 혐오 범죄가 남아공 최대의 상업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로 번지면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19일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더반 인근의 난민 수용소를 방문해 남아공화국은 여전히 이들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법무부는 FBI 법의학 검사실의 거의 모든 직원이 20년 넘게 잘못된 증언을 했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국 주요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9일 전미 형사재판 변호사협회 그리고 민간단체 무죄 프로젝트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FBI 모발 현미경 분석팀의 소속 검사관 28명 가운데 26명이 2000년도 이전에 거의 20년에 걸쳐서 검찰 측에 유리하게 검사 결과를 과장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재검토한 사건의 피고들 가운데 32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FBI와 법무부는 성명에서 해당 사건의 피고들에게 이 같은 착오 사실을 알릴 것이며 모든 경우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11일은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의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95년 4월 19일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청사 밖에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폭발해 16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미국인이 일으킨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반정부 극단주의자 티모시 맥베이는 지난 2001년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 예보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세계 뉴스 부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